안녕하십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요 며칠 비가 왔다가 다시 더웠다가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지역은 많이 내리고 저희 지역은 지금은 안 내리지만 아까 조금 내렸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후덥지근하게 보내고 있는 여름의 한 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바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곡이나, 아니면 뭐 수영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여름인데요. 올해는 특히나 스포츠를 뭐 TV로든 아니면 직접 스포츠를 볼수 있는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가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고요. 그리고 유로 시리즈가 열리는 그런 해이죠. 유럽 축구 챔피언십 2012가 열리기도 했고요. 네, 뭐 그리고 뭐 야구나 축구, 프로스포츠도 지금 활발히 한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진 올해인데요. 뭐 이런 해가 되면 올림픽과 뭐 유로 축구 대회 때문에 그 고3 학생들은, 특히 남자 학생들은 성적이 뭐 떨어진다 그러죠. 그런 것 행사가 없는 해보다 그래서 뭐 손해다 뭐 어쩌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책을 한번 읽을까 합니다. 이 책을 읽고자 한 계기는 아무래도 한 10일 전에 끝난 유로 2012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뭐 당연히 우승 후보인 스페인이 우승을 했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축구에 대한 책을 한번 읽을까 했었는데,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네요. 그 축구 팬들의 어떤 성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피버 피치고요. 니콤비가 지은 책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이낙영 씨가 옮겼네요. 그리고 문화사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피버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을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뭐 열정 넘치는 그라운드, 피버라는 것이 뭐 열정이 넘치는 뭐 이런 뜻이고, 피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운동장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되기 될것 같은데, 이 소설의 재미있는 점은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영국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왔다는 건데요. 재밌는 것은 영국에서는 이 책과 그대로 축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 축구와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미국에서는 야구를 주제로 이 이야기와 접목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봉했는지 전잘 모르겠는데 아마 개봉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목은 피버 피치지만 한국에서는 날 미치게 하는 남자로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많은 분들이 알 만한 드뷰 베리모어가 나왔어요.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에 나오는 그분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맞게 야구로 그 바꾼 것도 재밌지만, 그 야구팀이 여기서는 보스턴 레드삭스로 나와요. 미국 영화에서는. 물론 그 영국 영화나 책에서는 그 런던 북부에 있는 아스날이라는 축구팀으로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또 미국의 특색에 맞게 보스턴 레드삭스가 나오는데 이 영화를 찍던 해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이 그렇게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이 영화를 찍으면서 우연인지 뭐 어떤진 모르겠지만 우승을 하게 돼서 그이 보스턴 팀이 영화에도 나오고 우승도 하고 뭐 그랬다는 그래서 엄청 그 해가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니콤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최근의 영미문학 작가 중에서 핫한 분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 뭐 못된 설명이 되려나? 아니 뭐 그렇고요. 뭐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니콤비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대표작은 About a Boy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가 먼저 유명했죠. 휴 그랜트가 나와서 네. 하여튼 뭐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피버피치라는 책을 오늘 읽을 건데요.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선수가 아닌 이상 스포츠 경기를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팬의 입장이죠. 그 스포츠 팬이 그 스포츠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자기의 팀을 어떻게 응원하고 그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표현한 책 중에서 저도 많은 책을 읽진 않았지만 이 책이 가장 뭐랄까 팬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느낌. 그 스포츠 팬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난 책은 이책 말고 뭐 다른 책도 있겠지만 제가 본책 중에서는 이 책이 가장 그 관점에 대한 것을 잘 나타낸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이책 내용 중에 보면 뭐 축구를 보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며 실제로 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스포츠의 팀들, 특히 프로 팀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의 어떤 계약 기간 동안만 뛰게 되죠. 그래서 많이 뛰어봐야 물론 뭐 전설이 된 선수들은 뭐그 선수의 모든 선수 활동 기간을 그 팀에서 뛰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팬들보다는 그 팀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스날 팬이라고 하는 이 니콤비 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지금은 거의 한 30년 넘게 그 아스날이라는 팀을 좋아하고 계시겠네요. 그 선수들은 아무리 많이 뛰어봐야 30년은 뛸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축구팀이든 스포츠팀은 선수들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응원을 오는 여러 인간 군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뭐 그런 프로에서 그 전남 드래곤스 축구팀을 응원하는 한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전남 드래곤스였을 거예요. 하여튼 그걸 응원하는 아저씨가 나온 그런 편이 있었는데 네, 그 아저씨는 뭐 이렇게 뭐 엄청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아저씨였는데, 막그 전남에 대한 뭐 응원을 뭐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목소리를 완전 이렇게 깔아가지고 뭐 전남이여 응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산신령 같이 이렇게 막 응원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이 책에 나오고요. 뭐 그리고 이 작가가 자신이 축구에 빠지게 된 이유, 축구라기보다는 그 아스날이라는 축구팀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부터, 그 자신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축구와 어떻게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자기에게 그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쭉써 내려가는 일종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재밌는 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읽을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뿌듯한 선수 스티커 자랑. 아스날 vs 웨스트햄. 1968년 10월 26일. 세 번째로 하이버리에 간 날, 경기는 득점 없는 무승부로 끝났다. 나는 이때까지 4시간 반을 투자해서 아스날이 득점하는 장면을 달랑 세번본 것이다. 그런데 이날, 축구장에 간 아이들은 모두 공짜로 축구 스타 앨범을 받았다. 한 팀에 한 페이지씩 할당해 놓고 페이지마다 14대 칸을 만들어 선수 스티커를 붙이게 해놓은 앨범이었다. 우리는 조그만 스티커 꾸러미도 함께 받았고, 그것을 미천 삼아 스티커 수집을 시작했다. 광고용으로 나누어지는 물건에 대해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것이 드문 일임은 나도 알고 있지만, 이 앨범은 아스날 대 스토크전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사교 활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집에 가서 공차기를 하는 것까지 금지할 정도로 축구를 못마땅히 여기던 웨일즈 출신의 선생님이 계시기는 했지만, 같은 반 아이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 그리고 선생님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축구를 몹시 좋아했다. 내가 1학년에서 유일한 아스날 서포터였다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1부 리그 팀인 퀸스파크 레인저스에는 로드니 마시가 있었다. 첼시에는 피터 오스구시, 토트넘에는 그리브스가, 웨스트햄에는 월드컵 영웅 3인방인 허스트, 무어, 피터스가 있었다. 아스날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아마도 이언 어 선수였을 거다. 그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제 몫을 못하는 데다가 텔레비전 시리즈 퀴즈볼에 공헌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축구에 빠져들기 시작한 영광스러운 그 시절, 내가 혼자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독점적인 인기를 누리는 팀은 하나도 없었다. 새로 사귄 가장 친한 친구는 자기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더비 카운티의 팬이었지만, 그 녀석도 역시 외톨이였으니까 말이다. 중요한 것은 신념이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우리는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공으로 축구를 했고, 수업 시간에는 축구 스타들이 스티커를 교환했다. 이연호와 조 포스트를 희한하게도 이들 스티커의 가치는 같았다. 테리 베너블스와 이원 신존을, 토니 헤이틀리와 앤디 로케트를 막 바꾸었다. 그래서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쉬웠다. 나는 1학년에서 키가 가장 작은 남자애였지만, 내 키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보다 몇십 센티미터나 키가 크고 학년 최고 꺽다리였던 더비펜과의 우정이 꽤 도움이 되었지만 말이다. 학교 성적은 별볼일 없었지만 1학년 말에 나는 줄줄이 B를 받았고 중학교 시절 내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학교 생활은 쉬웠다. 내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단 3명의 남학생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도 그다지 큰 상처를 주지 않았다. 번니팀의 감독 이름을 알고 있기만 하면 내가 6살짜리 꼬마처럼 옷을 입은 11살짜리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런 식의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 내가 대학교에서 맨 처음 가장 쉽게 사귄 친구들도 축구 팬이었다. 새 직장에서의 첫날, 점심시간에 신문 마지막 장에 있는 축구 페이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뭔가 반응이 오기에 마련이다.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손쉬운 기술에는 단점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욕구불만이 되고 여자들과 사귀지 못하며 변변치 못하고 야만스러운 소리나 짓거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며 자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러다가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어떠랴?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전부 다 나보다 덩치가 큰 800명의 사내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 걸어 들어갈 때 단지 호주머니에 지미 허스번드의 스티커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죽지 않을 수 있다면 해볼 만한 흥정처럼 느껴지는 법이다. 아스날 사이코냐? 진정한 팬이냐? 토트넘 vs 아스널 1987년 3월 4일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 내가 햄스티드에서 정신과 의사를 만난 다음 리틀 우즈컵 준결승전 제 경기를 보기 위해 화이트 하트레인으로 간 1987년 3월의 수요일 밤이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계획은 아니었다. 제 경기가 결정되기 훨씬 전에 이미 의사와 예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왜 축구가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 머릿속에서 아스날과 내가 어떻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글을 쓰고 있노라니. 이두 가지 사건이 꼭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게 정신과 의사가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스날과 토트넘이 제 경기를 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훨씬 더 간단하니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두 차례 준결승전의 점수를 합하니 2대2가 되었다. 3시간 30분 동안 나온 4개의 시시한 골로 그 두 경기가 얼마나 맥 빠지는 경기였는지 제대로 전달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일요일 화이트 와트레인에서 인저리 타임이 끝날 때까지도 토너먼트에서 밀려날 한 팀은 결정되지 않았다. 하이버리에서의 1차전에서 토트넘의 클라이브 앨런은 전반전에 그만의 독특한 골 세레모니를 보여주었는데 공중으로 뛰어오른 다음 1m52cm 높이에서 그대로 털썩 바닥에 드러눕는 것으로 내가 여태까지 보아온 세레모니 중에 가장 기묘한 기쁨의 표현에 속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폴 데이비스는 15cm도 안 되는 아까운 차이로 골을 놓쳤으며 호들은 멋지게 감아찬 프리킥으로 골대를 맞추었고 불쌍한 거지시죠. 선수층이 빈약한 아스날 선수들은 엄청나게 혹사당했다. 는 워들에게 무참히 농락당하다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수이자 1군에서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마이클 토마스라는 젊은이와 교체되었다. 2차전에서도 초반에 앨런이 골을 넣었다. 토트넘이 1차전과의 합계 스코어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날은 불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 루킥이 4차례나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지만 모두 놓치고 말았다. 하프타임에 토트넘 아나운서는 토트넘 팬들에게 윈블리에서 열리는 결승전 입장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가만히 앉아있던 아스날 팬들은 그 지독한 오만함에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탈의실에 있던 선수들도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선수들이 입장할 때 자신만만한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격려를 받은 선수들은 용감하게 경기를 재개했다. 신문지상에서는 애덤스, 퀸, 헤이즈, 토마스, 로케스리, 워들, 호들, 아르딜레슨을 지지부진하게 이어서 니얼이 근사하게 골을 넣는 바람에 연장전까지 가게 되었다. 우리는 연장전 30분 동안에 이겨야 했다. 토트넘은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아스날의 헤이즈와 니콜라스는 역전골을 넣을 기회를 아슬아슬하게 놓쳐버렸다. 지난 두 경기를 치르는 동안 토트넘과 아스날 모두 경기 마지막 순간에 회심의 골로 승부를 결정짓는 스타일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재경기를 바라는 편이 상책이었다. 이 경기가 끝난 후 조지가 그라운드로 나와 동전을 던져 경기장을 결정했다. 그가 우리를 향해서 토트넘 구장의 진흙을 가리키며 자신이 졌음을 알렸을 때 아스날 팬들은 다시 함성을 질렀다. 우리는 몇주 동안 토트넘을 그들의 홈에서 두 번이나 이겼고 1월 초 리그 경기는 2대1로 끝났다. 하이버리에서는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모두 수요일에 다시 모일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재경기를 하게 된 것이다. 축구란 그렇게 단순 명료하다. 우리가 리틀우즈컵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면 그건 역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하이버리에서 열린 8강전에서 포레스트를 이겼고 그 전에 맨체스터 시티, 찰튼, 허더스필드를 상대로 각각 2라운드씩 열리는 경기에서 이겼으며 허더스필드와의 경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렬하고 깔끔하며 곧은 직선 길로 이루어진 컵 경기에 비해 인생은 뒤죽박죽에다 얼기설기 꼬부랑 길이다. 나도 햄스티드에 있는 낯선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에 가게 된 과정을 아스날의 준결승전 진출 과정처럼 명료하게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다. 1986년 봄,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7년이나 되었는데도 원하는 일을 할수 없다는 것, 그리고 보통 제3자의 소개로 만나 잠시 시시하게 만나는 사람은 널렸지만 떠나간 그녀를 잃은 지 6년이나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사실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융 심리치료사 교육을 받고 있던 랭귀지 스쿨의 교장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가 말하는 심리치료의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바운드 그린으로 한 여성 심리치료사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사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컸다. 윌리 영이 심리치료 같은 것을 받았을까? 아니면 피터 스톨이나 토니 애덤스가? 하지만 나는 목요일마다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머리 위에 대롱거리는 인조 화분을 손가락으로 퉁기면서 가족과 직장,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종종 아스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조 화분을 퉁기며 두세 달을 보내고 나니 그때까지 우울증 증세가 퍼지는 것을 막고 있던 마개 같은 것이 날아가 버렸고 나는 이전 몇년 동안 나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어떻게든 되겠지 하던 낙관적인 마음가짐마저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울증이 되게 그러하듯이 나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럴 만한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마치 어딘가에서 탈선해 온 듯한 기분이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사실 애초에 궤도에서 탈선할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도 알수 없었다. 여자친구를 비롯해서 친구도 많았고 일자리도 있었으며 가까운 가족 모두와 정기적으로 만났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으며 거처도 있었다. 아직 궤도 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탈선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일자리나 연인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딱 부러지게 설명해 줄수 없지만 나는 어쩐지 불운하며 저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운명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지는 몰라도 내가 지닌 재능은 영원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내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만나는 여자마다 헤어지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내게 자극제가 되어줄 일을 찾아보거나 행복해질 수 있는 사생활을 추구하여 상황을 개선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나처럼 불행의 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 끝없이 거절당하는 창피만 겪게 될 뿐이니까 글쓰기를 그만두었고 비참하고 기운 빠지는 삼각관계에 힘닿는 대로 자주 끼어들었으며 이제 나도 30대에 접어들었다는 끔찍한 공허함에 몸을 내맡겼다. 사실 이런 것은 내가 그다지 열렬한 마음으로 바랄 수 있는 미래가 아니었다. 이런 황량함을 가져온 것이 바로 그 심리치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에게 마지막 남은 상식은 이런 문제가 세상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깨닫게 했다. 그것은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며 나는 불행의 별 아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정신병자이고 말 그대로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문제는 내가 빈털터리라서 바운스 그린의 심리치료사를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햄스티드의 의사에게 보냈다. 그 의사는 내가 정말로 심각한 상태라는 걸 확인하면 다시 저렴한 값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뢰해 줄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 아스날 팬은 리트루즈컵 준결승전 재경기를 보러 가기에 앞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 자신이 돌았다고 설득하게 된 것이다. 전국에는 이 사건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할 아스날을 싫어하는 팬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따로 아스날의 시즌 입장권을 보여주지 않고도 진료 의뢰서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나는 햄스티드에서 베이커 스트리트로, 베이커 스트리트에서 킹스 크로스로, 킹스 크로스에서 세븐 시스터즈로 와서 버스를 타고 토트넘 하이로드까지 갔다. 정신과 의사에게서 벗어나 축구 경기를 향해 나아가는 지점인 베이커 스트리트부터는 기분이 나아지고 고립된 기분도 덜해지고 목적 의식이 생겼다. 비록 축구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다시 기분이 우울해졌지만 그건 경기 전에 흔히 일어나는 앞으로 겪게 될 감정적인 노동을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었다. 더 이상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시 현재의 흐름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군집 본능 돋보기였다. 나는 관중들 틈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상실에 반가운 마음뿐이었다. 그날 저녁, 내가 왜 경기 전 심리치료사를 찾아가게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거나 기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의미에서 축구는 삶을 비추는데 썩 좋은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를 싫어하고, 특히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스날 팬들이 가장 좋지 않은 면이 드러나는 원정 경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는 토트넘으로 원정 응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내 마누라가 암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로버츠라고 몇년전내 뒤에 있던 남자가 소리쳤다. 그리고 1987년 9월 타블로이드 신문에 사생활에 대한 추잡한 기사가 실린 데이빗 플릿이 토트넘 감독직을 사임하기 직전 나를 둘러싼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섹스 재판, 섹스 재판, 교수형에 처하라. 교수형의 차라, 교수왕의 차라. 그러자 나는 이런 식의 오락을 즐기기에는 너무 섬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쪽에서는 섹스용품 가게에서 파는 풍선 인형을 신나게 집어던졌고, 충성스러운 아스날 팬들은 젖가슴 모양을 한 안경을 끼고 나왔는데, 이것은 섬세한 자유주의자가 마음 편히 경기를 관람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1989년에 토트넘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홈 경기에서 우리를 이겼을 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자, 아스널 응원석 쪽에서는 아주 심란할 정도로 추한 광경이 벌어지면서 의자들이 부서졌다. 그곳으로 나는 완전히 질려버렸다. 아스날에도 토트넘과 비슷한 수의 유대인 팬이 있었건만, 그때 불러대던 반유태인 노래 가사는 추잡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지난 몇년 동안 양쪽 팬들은 지긋지긋한 경쟁 관계였다. 그러나 컵 경기는 다르다. 토트넘을 미워하긴 미워하지만 일부 20대와 30대 팬들처럼 격렬한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은 웬만한 시즌 입장권 소지자들 가운데 원정 경기를 보러 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대감은 좀 희석된다. 그리고 지난 2, 30년 동안 곧줄 중위권을 지켜온 아스날과 토트넘에게 컵 경기 결과는 리그 경기보다 더큰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데에도 뭔가 초점이 있다. 이상한 소리 같지만 경기 자체에 의미가 생길 때 적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어쨌든 나는 이날 밤에 나의 중산층 감수성이 과도하게 혼란을 겪을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날 관중석에는 섹스 재판을 부르짖거나 암에 걸려라는 소리를 질러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없었다. 경기는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속도감 있게 펼쳐졌고, 이번 역시 전반전 내내 클라이브 앨런이 수비수가 없는 무인 지경에서 골을 놓치는 광경밖에 보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되는 동안 점점 더 아스날이 걱정되었다. 아스날은 매 경기마다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었다. 1차전에서 시저 대신 풀백으로 교체되어 나온 토마스는 90분 내내 미드필드에서 뛰었다.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앨런에게 골을 먹었다. 그 직후 니콜라스가 들것에 실려 나갔고, 구세주 역할을 할 제목이 못 되는 이언 엘린슨이 들어오자 경기는 끝난 셈이 되었다. 내 앞에서 무릎에는 담요를 덮고 스프를 담아온 보온병을 쩔렁거리던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이, 지정 좌석에 앉은 나이 많은 팬들이 빅매치가 있는 밤에 종종 부르는 아일랜드 노래. 노스뱅크에서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를 부르기 시작했고, 가사.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그 노래를 다시 불렀네.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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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렀네. 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합세했다. 그래서 경기 종료를 6, 7분 남겨놓고, 비록 씁쓸하고 우울한 결과로 끝날지라도 이 경기를 조금은 기분 좋게 추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을 만큼 날쌔게 왼쪽으로 파고들던 엘린슨이 힘없는 슈팅으로 클레멘스를 완전히 속아넘긴 다음 골 포스트 바로 안쪽으로 공을 슬그머니 차 넣자 엄청난 환호성과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조직력은 무너졌다. 그 다음 2분 동안 헤이즈는 백패스를 가로채어 골네트 측면을 향해 찼고, 토마스는 페널티 에어리어 가장자리를 돌파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훗날 우리는 그 무사태평한 동작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했다. 토마스가 찬 슈팅은 골포스트 바로 옆으로 지나갔다. 비디오를 보면 앤더슨이 스로인을 하려 가는 동안 아스날 팬들이 흥분해서 말 그대로 방방 뛰는 장면을 볼수 있다. 게다가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트넘의 디지털 시계가 90분에서 멈춰 있는 동안 로키가 크로스 패스를 가슴으로 트래핑하더니 클레멘스를 지나 골문 안으로 넣어버린 것이다. 그와 동시에 주심은 종료 휘슬을 불었으며 줄줄이 늘어서 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기쁨의 넋을 잃고 하나로 뭉친 덩어리로 바뀌었다. 평생 동안 서너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경험이었다. 축구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서 넋을 잃고 잠시 모든 것이 멍하게 변하는 순간 뒤쪽의 노인 한 사람이 내 목을 조르더니 나 주지 않았던 것이 기억난다. 보통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를 구경하면서 너무 놀라고 매스꺼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 몇몇을 빼고는 모두 돌아가고 없었다. 하얗게 질린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우리는 충격으로 안색이 가신 것을 알아보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었으므로 내가 상상해낸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아스날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마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승리에 기뻤고 또 놀랐을 것이다. 우리는 경기 종료 20분이 지나도록 경기장을 떠날 줄 모르다가 함성을 지르며 거리로 몰려 나갔다. 피트와 나는 차를 몰고 돌아와 아스날 선술집에서 패전 시간이 지나도록 대형 텔레비전으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았으며 나는 또 엄청나게 술을 마셨다. 그날 밤 1980년대를 나와 함께 보낸 가장 극심했던 우울증은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고 그후한달 만에 나는 훨씬 나아졌다. 우울증이 치료된 원인이 좋은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거나 작가로서 조촐한 성공을 거두었다거나 라이 웨이드, 1985년 밥 갤로트, 폴 매카트니, 필 콜린스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에티오피아 기아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참가했던 대규모 공연. 기간 동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며 살 가치가 있다는 초월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하는 뭔가 다른 가치 있고 실제적이며 의미 있는 사건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도 당연히 들었다. 아스날이 리틀 우즈컵에서 토트넘을 이겼기 때문에 10년 묵은 우울증이 나았다고 고백하자니 스스로도 부끄러웠고 FA컵 우승이었다면 조금 덜 부끄러웠겠지만 리틀 우즈컵이라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가끔 생각해 보았다. 물론 그날의 승리는 모든 아스날 팬에게 큰 의미를 지녔다. 7년 동안 우리 팀은 준결승전에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한 적도 없었고 영원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으니 말이다. 심지어 의학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종료 7분 전까지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로 한점 뒤져 있던 토트넘과의 준결승전에서 마지막 순간 결승골이 나오면서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구쳐 나와 두뇌나 다른 어딘가의 화학적 불균형을 고쳐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유일한 설명은 그 전까지 1년 넘게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했던 슬럼프는 내 탓이 아니라 아스날 탓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스날이 승리하자 나도 덩달아 승리한 기분이 되었고 그들 덕분에 긴 터널을 뚫고 나와 밝은 빛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불운하다는 생각을 그만둘 수 있었다. 어찌 보면 그 덕분에 나는 그들과 헤어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아스날의 가장 열성적인 팬 가운데 한 사람이고 매번 홈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보러 가며 예전과 똑같이 긴장과 한이와 우울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제 나는 그들이 나와는 다른 존재임을 그들의 성패가 나의 성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아스널 사이코에서 벗어나 진정한 팬이 되는 법을 다시 배웠다. 여전히 별나고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광박증에 사로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팬일 뿐이다. 명경기를 위한 7가지 조건. 아스날 vs 노르위치. 1989년 11월 4일. 어떤 경기가 정녕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려면 거기서 느낀 충만함으로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려면 다음 항목들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골. 많을수록 좋다. 너무 일방적인 경계에서는 꼴이 그 가치를 잃기 시작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스날이 세필즈 웬즈데이를 7대1로 이겼을 때 마지막 골도 첫 골이나 다름없이 즐거웠다. 양팀 모두 골을 넣게 된다면 상대팀이 선제골을 넣은 쪽이 낫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스코어는 3대2 홈 승리로서 전반전까지 2대0으로 치다가 마지막 순간 결승골이 나오게 되는 경우다. 2. 말도 안 되는 심판의 편파 판정. 편파 판정으로 인해 경기에서 지지만 않는다면 나는 아스날이 그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피해자가 되는 쪽이 더 좋다. 완벽한 축구 관전 경험을 구성하는데 분노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심판이 눈에 띄지 않는 경기가 좋은 경기라고 주장하는 해설자들의 말에 공감할 수 없다. 나도 몇 분마다 자꾸만 경기가 중단되는 것은 싫지만 말이다. 나는 심판을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고 편파 판정에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쪽이 더 좋다. 3. 시끄러운 관중. 내 경험상 팀이 경기를 잘 하는데도 지고 있을 때 관중은 최선을 다해 응원한다. 그런 까닭에 나는 3대2 승리를 가장 좋아하는 점수로 꼽는 것이다. 4. 수중전, 미끄러운 잔디 등등. 8월의 완벽한 푸른 잔디 그라운드가 미학적으로는 더 우수한 법이지만 나는 문전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혼란을 좋아한다.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리면 경기를 할수 없겠지만 태클이나 크로스 패스를 시도하기 위해 선수들이 10야드나 15야드씩 슬라이딩하는 광경은 정말 근사하다. 또한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다니는 광경에도 뭔가 강렬한 면이 있다. 5. 상대팀의 페널티킥 실축. 아스날의 골키퍼 존 루킥은 페널티킥 선방의 제왕이라서 나는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보아왔다. 가장 좋아하는 페널티킥 실축 장면을 꼽는다면 1988년 FA컵 경기 제5차전 마지막 순간에 브라이언 맥클레어가 찬 페널티킥이다. 맥클레어의 킥은 너무나 강해서 공이 노스뱅크 지붕 위로 날아갈 뻔했다. 1990년 리그 경기 중 역시 마지막 순간에 나왔던 나이젤 클로프의 실축 역시 기억에 남는다. 주심은 다시 차라고 했지만 그는 또 실패하고 말았다. 6. 상대팀의 퇴장. 1992년 FA컵 포츠머스와 포레스트의 8강전에서 포레스트의 브라이언 로스가 퇴장당하고 포츠머스 서포터들이 열광했을 때 베리 데이비스가 이렇게 말했다. 관중의 반응을 듣고 있자니 실망스럽군요. 그는 대체 뭘 기대한 것일까? 팬들에게 상대팀 선수의 퇴장이란 언제나 황홀한 순간이다. 하지만 너무 일찍 퇴장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전에서 퇴장이 나오는 경우 11명이 뛰는 팀에게 지루할 정도로 쉬운 승리를 선사하거나 1991년 FA컵 준결승전인 포레스트 대 웨스트햄전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수비진을 짜서 경기의 활력을 앗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팽팽한 접전에서 후반전 퇴장이 나오면 유쾌하기 그지없다. 무인도에 가게 되었을 때 챙겨가고 싶은 퇴장 장면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1978년 하이버리에서 있었던 FA컵 4차전에서 울브스의 밥 헤이젤이 당한 퇴장을 택하겠다. 그때 점수는 1대1이었다. 헤이젤은 코너킥을 빨리 차기 위해서 공을 빼앗아간 럭스에게 주먹질을 했다. 그 덕분에 경기 내내 자신을 수비하던 헤이젤에게서 벗어난 맥도날드가 그 코너킥을 헤딩으로 받아 결승골을 넣었다. 또한 1986년 하이버리에서 토니 코튼이 퇴장당하고 쓸쓸히 걸어나가던 광경 역시 엄청 즐거웠다. 골키퍼가 퇴장당하는 모습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리고 1990년 월드컵 개막전에서 마시니 카니기아를 잔인하게 가격한 다음 퇴장당하면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던 광경도 기억에 남는다. 7. 모정의 수치스러운 사건 또는 바보스러운 사건이나 말도 안 되는 사건, 불쾌한 사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모호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분명 선수들은 흥분하기 쉬운 관중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비 내리는 11월 오후, 추위로 얼어붙은 1만 명의 관중 앞에서 평소에 별다른 감정이 없던 코벤트리와 윔블던 선수들이 싸우는 것과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가득한 팬들 앞에서 해묵은 앙숙 셀틱과 레인저스 선수들이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루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요소로 주먹 다질 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때의 파생 효과는 다양하다. 선수들과 관중은 하나가 되고 경기의 플로 시풍성해지며 맥박이 빨라진다. 그러니 그 결과 불쾌한 원한 관계를 낳는 경기로 전락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주먹 다짐을 상당히 반가운 요소로 환영한다. 내가 만일 스포츠 기자라거나 축구 당국의 대표라면 필시 입술을 오므려서 못마땅한 소리를 하며 싸움을 한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화나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싸움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질 것이다. 다행히도 내게는 그런 책임이 전혀 없다. 윤리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 단순한 팬의 입장이니까. 1989년 말에 있었던 아스날 대 놀위치전에서는 7골이 나왔고, 아스날이 2대0으로 치고 있다가 3대2까지 뒤쫓더니 4대3으로 이겼다. 페널티킥이 두번 나왔고, 그중 하나는 3대3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어졌다. 그런데 둘다 주심의 대단한 오심이었다. 그리고 노리치의 골키퍼 건이 페널티킥을 막아냈으나 공은 딕슨에게 굴러갔고, 딕슨이 발로 찌르자 공은 아주 살짝 굴러 빈 네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 순간 싸움이 터졌다. 모두들 달려들어 주먹 다짐을 하느라 엉겨붙은 아스날 골키퍼를 뜯어 말리자.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이 상황은 몇초 만에 끝났다. 아무도 퇴장당하지는 않았지만 괜찮았다. 이런 경기를 어찌 즐기지 않을 수 있으랴. 물론 두 팀은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축구협회에서 선수들에게 감사장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경기가 끝나자 우리는 그날 오후 스포츠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생생하게 목격한 장본인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은 몇 주, 몇달 동안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것이며 신문과 뉴스에 나오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모두들 우리한테 그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 결국 다자란 어른들이 3만 5천 명의 관중 앞에서 바보짓 하는 광경을 그 자리에서 볼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라고밖에 할수 없다. 나는 온 세상을 다 준대도 그것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놀러와 엮인 책과 찾자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줄게 읽으면 잠 온다는 소리 하지마 수면제로 사용하는 책이 아니야 A to the Z 아주 천천히 빠져들게 될 거야 나를 따라와 와 하고 놀랄 거아 하고 느낄 거 말했잖아 빠져든다고 Welcome to the 책과 찾자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것 말고도 이 책에는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팬들의 여러 가지의 그 인간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와 간간이 나오는 연애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과감히 뺐네요. 그리고 주로 제가 읽은 부분은 리콤비 씨의 어떤 어릴 때 추억, 그 스티커 모으는 거, 그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그것을 그 아스날이라는 축구팀의 경기를 보면서 극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작가 자신이 생각하는 명 경기를 위한 조건, 뭐 이런 것을 제가 읽었네요, 방금. 네, 그래서 처음 읽은 그 스티커 자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일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학교 앞 문방구에서 그 야구 선수들 사진을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도 그 롯데 때문에 야구의 어떤 열기가 식지 않기 때문에, 뭐,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롯데 응원 안 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서 뭐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스티커를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이 책의 그 부분을 통해서 그 공감되면서 예 그래서 읽었고요. 이 책에 보면은 그 구단에서 그렇게 스티커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의 어떤 한국 K리그에서도 이 방법을 쓰면 그 소년 팬들한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제가 그 관계자는 아니니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어릴 때그 스티커 모았던 꼭한 선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 선수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썼었는데 네, 그랬던 추억이 생각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스포츠가 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지금 야구 팬들도 그렇고 축구 팬들도 그렇고 이 경기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시거나 뭐 여기에서 얘기했던 우울증 이런 것들을 푸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구장과 축구장에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리프레시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렇게 리콤비 작가의 특유의 그 글솜씨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일로 이렇게 단편 소설 같이 그 꾸며진 이야기라서 예, 저의 입장에서 재밌어서 읽어봤고요. 그다음 명경기를 위한 7가지 조건. 이 조건들 중에 제가 공감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책을 읽겠고요. 네, 오늘 참 축구 얘기만 해서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라 네, 많이 다운을 받으실지 많이 들으실지가 걱정되는 화네요. 저번에 했던 그 원자력의 거짓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으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 같아요. 좀 대중적인 걸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책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죠. 예,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제가 서버를 옮겨서 이제 한 채널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뭐 호외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서버 옮겼다는 얘기만 했는데. 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아이튠스에서 책 관찰자를 검색하시면은 바로 딱 뜨는 처음 뜨는 그 서버로 다운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회 편이랑 그 멋진 하루라고 하는 그때 제 에피소드 그두 개만 올려놨기 때문에 다른 에피소드들은 이새 서버에서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유의하셔가지고 검색하셔서 다운을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타 뭐 다른 그 아이폰이 아닌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블로그, IBLUGG로 라고 팟캐스트 어플 같은 게 있어요. 아이블로그. 그것을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다운받으셔서 책 관찰자를 검색하시면은 거기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아이튠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이블로그를 이용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다운받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 읽기는 그만하고요. 뒤이어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 건데요. 축구하면 많은 음악들이 생각나지만 저는 이 음악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전 테이크 댓의 멤버였지만 후에 솔로로 활동한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라는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게임 OST였죠. 피파 2000이라는 그런 게임에 제일 처음 그 게임을 키면 나왔던 노래로 유명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축구를 비정상적으로 즐기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프로 팀을 응원하는 문화가 아니라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축구 응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구를 이렇게 축구 응원을 경험하거나 축구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거나 그다음에 뭐 축구 게임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 경기를 보는 것, 뭐, 요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죠. 뭐, 수원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팀 응원 문화가 워낙 잘돼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축구 게임을 즐기는 것도 축구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피파라는 게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OST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로비 윌리엄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테이크 댓이라는 보이 밴드 출신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거기서 솔로로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비 윌리엄스는 웸의 조지 마이크처럼 되고 싶어서 솔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꼭그 영국의 보이밴드들은 미국에서 성공을 못해요. 뭐 테이크 댓도 그랬고 웨스트라이프도 그랬고 그것 때문인지 로비 윌리엄스도 영국에서는 성공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를 들으면서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hey want us to grow up. But we don't want to get a job. We all need a decent rock. Where it's all kicking off. Baby, it's alright. Baby, it's alright.